오늘은 신앙의 인식 전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으로 여러분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데피니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의 뜻과 다르다. 성경 말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자주 쓰시죠? 언제 쓰십니까? 나의 뜻과 다를 때? 뭔가 다른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할때 가장 기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든지, 또 학교나 직장이나 뭐 결혼이나 사업이나 등등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을 놓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신앙의 인식 전환이라는 대전제하에 밑에 작은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신앙의 인식 전환에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인식 전환이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도, 나 중심으로 생각한 복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뜻으로 바꾸는 것이 인식 전환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의 삶의 간증 속이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일을 해냈다. 우리가 처치 히스토리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돌이켜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의 그 근거는 어디서 온 거죠? 기도하겠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그런 기도에 확신하는 그 근거는 또 어디서 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 가까운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의 결정을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그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사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성경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도 돌아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했던 일 가운데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로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행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잖아요. 그 결정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내려야 할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사 일에서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 그 일을 결정을 내릴 때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의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을 내리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의 베네핏인데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주인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원칙이나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사실 주인의 뜻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누구하고 결혼해라. 이런 직장으로 가라.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해라. 이런 학교를 가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대원칙이 성경에 반드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내 뜻을 알려줬는데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어려움들은 인간이 잘못된 어떤 오퍼레이션, 관리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어쨌든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이런 지금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의 답은 어떤 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 이런 걸 발생해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나 믿어도 잘못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평안, 미래, 희망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복에 대한 인식 전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평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희망,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인식 전환에 필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첫째는 영원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미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5월 달에 묵상하던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히 접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러면 평안, 미래, 희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원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구원의 주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그럼 도대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요. 썩어질 양식이 뭐냐? 세상의 뜻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우리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생을 주시기로 오셨는데 그 영생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보고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참된 양식을 주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에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이 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이 아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요거를 보면서 어떤 신학적인 뭐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칼빈의 5대 신앙, 튤립 있죠? 거기서 뭐가 되었어요? 내게 주신 자, 리미티드 어텀먼트입니다. 제한적인 구석인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한적인 그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잊어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시라. 그 뭐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 이 신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요거를 천일에도 다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독교론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또 뭐냐 이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신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뭐를 한다는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건 이단인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해야지 영생을 얻고 뭐를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리된 하나님의 뜻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언급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 것이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 근데 그 평안과 희망과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곧 영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무슨 일을 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주어진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이 원칙 아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보이는 거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사람이 대원칙으로 가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생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그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17장 요한복음 10장에 나왔는데 첫째 뭐냐? 17장 11절 후반부 파트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라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른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까 하영 씨가 얘기했나 말씀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점쟁이나 세상에 나가서 하는 기도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일은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보기에는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째,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짚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둘째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분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분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다른 것이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구별이라는 의미로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도, 직업도, 만남도, 취미도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얘는 하나님 만남도 구별되게 하시고 생각도 구별되게 하시고 직업도 구별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고 살아라라고 하면 되는데 구별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다니냐? 다시 세상과 구별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세상에 구별돼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미시처럼 살면 편할 텐데 구별되면 사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해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돌아섬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리해 본다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래도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쵸? 또 기도도 하죠. 그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앞에 다 있는 수식어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데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 하라 그러면 그 중간에 이 갭을 어떻게 메꾸실 거네요. 어떻게 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이 갭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성경에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에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응? 줬을 것 같아요? 줬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 성경, 신약에. 민주는 이거 다 알아야 돼. 자,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가운데를 메꾸는 대책은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제가 저걸 알아듣고 지금 아멘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찬호야, 그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있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주 안에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영 씨도 그랬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갑자기 웃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그 유머 코드를 알아들어서 웃는 것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찬이가 그래도 제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아직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웃는 것을 볼 때 내가 이 설교를 지으면서 아 내가 그 의문을 가졌거든요. 얘가 무엇을 알아듣고 이렇게 웃고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주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기도와 이런 것을 감사를 계속 나눌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 안에서 하는 기도와 감사가 무엇인가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뭐냐?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커넥션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명령을 잘 보여준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대상이 우리가 기쁨과 기도의 대상과 감사의 대상이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기 때문에 그 짝퉁을 놓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감사의 내용은 뭡니까? 짝퉁이 뭐예요? 대체물이 되는 게 뭐야?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를 무성하면 기뻐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럭무럭 열리면 기뻐합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의 올리브 열매가 많으면 소출이 많으면 기뻐합니다. 밭에서 농사가 많을 것일 것 같고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소양 우리의 양에 양이 많이 있으면 또 외양간에 소가 많이 있으면 그걸로 기뻐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누구 하나 주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풍성한 밭의 소산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과 감사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은 짝퉁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수식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영생의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대전제 하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으로 삼으시고 이 원칙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찾아보지 않고 허튼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을 알았사오니 그 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